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8장. 그 무렵에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가엾구나.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 가운데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들어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충분한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빵이 몇 덩이나 있느냐? 일곱 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덩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뒤에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서 예수께서 물고기에 대해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모두들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모았더니 남은 음식은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는 빵이 한 덩이밖에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하여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빵이 없을 때에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느냐? 내가 빵 다섯 덩이를 나누어 5,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12바구니였습니다. 빵 일곱 덩이를 나누어 4,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는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7바구니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와 제자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에 다시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의 눈이 나아서 그는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이르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하며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기쁜 소식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세대이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나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창세기 제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살에 살라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우를 낳았다. 벨렉은 루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루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나의 갈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라고요. 엘리야는 강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날마다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이웃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오자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빵 좀 주시오.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한 방울쯤 있을 뿐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비가 와서 곡식이 듬뿍 수확될 때까지 그 기름과 밀가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은 줄지 않고 항상 그 분량만큼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오게 하리라. 엘리야는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너였구나. 우리나라에 재앙을 불러들인 자가. 왕은 엘리야를 꾸짖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불러들인 사람은 바로 전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믿으시는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주십시오. 여호와와 바알, 어느 쪽이 참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바알 선지자는 450명, 여호와의 선지자는 단 한 명이다. 여기에 두 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황소를 제물로 바칠 것인데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이 제물을 불사르시리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제물이 불탔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백성들은 외쳤고 사람들은 그날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남쪽으로 도망했습니다. 지쳐버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느니라. 천사의 말에 눈을 떠보니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7천명이라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내 뒤를 잇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운 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를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죠. 이때 시리아라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하녀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부탁하시면 틀림없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 속는 셈 치시고 한번 해보시지요. 글쎄.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이 말하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엘리사의 뒤를 이어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후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마침내 아시리아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children,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children,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Jesus is knocking at your door. Jesus is knocking at your door. Oh, children, why don't you answer? Jesus is knocking at your door.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르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시는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던 주님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미움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죄의 수치를 해결하신 주님의 같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또한 같은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과 그 교훈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같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각오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세 번씩이나 당부하시는 확신은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28절, 31절 격려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그게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복음을 들고 나갈 사도들과 지금도 같은 입장의 기도인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기도를 핍박했던 자들은 그의 제자들을 역시 핍박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가리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악평을 했었고 주님께 대한 태도를 취했던 그들이 제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대우를 할 리가 없으므로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대적했던 실상 마귀의 도구가 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일꾼인 제자들에게 더한 핍박을 가할 것이므로 각오가 되어야만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역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고 이미 산상보훈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복이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26절에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당한 수고나 불이익은 물론이고 고난은 결코 감춰지지 않고 훗날에 반드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도 역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낙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줄기차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도 감추어지지 않고 반드시 선악간에 드러나 심판을 받겠지만 주님을 위한 핍박이나 수고나 불이익을 당한 것 사람들은 몰라주고 하나님의 종도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반드시 상급을 챙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 있어 늘 갈등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간이냐 영원이냐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한다면 일생의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면 영혼을 보장받지만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호의호식 하려면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영혼을 선택하는 귀중한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순간을 잘 먹고 영혼을 멸망으로 가느냐
짧은 인생을 희생하고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느냐 하는 간격은 바로 돼지와 짐승들과 사람의 간격 같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자연재해든지 꿈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목숨을 최고로 치느냐,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간격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힘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늘의 백성의 일꾼이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이 우주의 모든 영육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조차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사라지고도 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0절에 31절에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신 거죠. 가치 없어 보이는 미물의 짐승을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를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목숨에 대해 연연하는 것은 불신의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므로 오직 그분의 명령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2절, 33절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에 목숨을 걸었고 사실 이 고백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아깝고 권력이 무서워 예수기도를 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죽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앞에 사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혼의 아버지께서 함께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유혹을 이긴 자들이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와 온 의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된 주님은 마지막에 내가 그를 안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9절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만 8절에 연결된 내용이므로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훈계와 법을 머리에 쓰는 관하고 목에 거는 금사슬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제외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라고 단 한마디만 문장 앞에 붙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분위기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절 맨 앞에 바로 그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즉 훈계와 법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면 여성의 경우는 꽃으로 만든 화관, 남성의 경우에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승리의 관이 떠오릅니다. 우아한 머리 장식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씌워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의 학위 수여식이라든가 또는 서양식으로 이렇게 격의 없이 진행하는 생일잔치 그런 곳에서는 이제 축하받는 사람의 머리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씌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에 비해 옛날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거나 장식한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승리와 정당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젊은이는 영예로운 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은 사람들에게 듣는 좋은 평판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고상하고 우아한 인품을 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의 금사슬, 즉 목걸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걸이는 눈에 띄는 장식품이죠.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내면화해서 실천하는 사람, 어머니의 법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식품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잘 만든 장신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그 안에 담긴 재치와 예술성과 장인정신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장신구를 잘 선택하게 되면 옷차림이 더 세련되어지고 사람이 더 돋보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장신구와 관련해서 가슴 아프면서도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던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 잠언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장신구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필요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법이 바로 두 개의 증거판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시내산 위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아론은 여성들과 자녀들의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고 백성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직접 알려주시고 산을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숭배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난 모세는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상 송아지와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노한 모세는 십계명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고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레위인의 손을 통해 3,000명가량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의 상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스럽게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겸손해진 마음 때문이었겠죠. 나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몸을 잘 관리하고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가끔은 몸과 관련된 것을 최소화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니고 있던 장신구의 대부분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뛰어난 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갖고 온 장신구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온갖 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에서 온 장식품들이 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 큰 계기가 바로 그 이집트에서 온 장식품들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장신구는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머리에 쓰는 관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 목에 거는 금사슬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 단장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구체적으로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